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깨어진 약속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걸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거나 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절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면은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성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서 시드기야에게 주는 그런 마지막 경고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시드기야가 그 경고를 들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네.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이제 계획을 단행하는데 그것이 고관들이 데리고 있던 유대인 종들을 풀어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7년째는 그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또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들의 선조가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직전의 상태까지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관들에게 종들을 풀어주라고 말을 했고요. 고관들은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실제로 자신의 종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 계약을 맺을거늘. 네.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일들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으면서 하는데 그것을 내 앞에서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8절 19절을 보면은 그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계획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짐승의 뼈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계약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계약들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만일 누군가가 계약을 맺는 이 쌍방 당사자 중에서 누군가가 계약을 어기면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살벌한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이 또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우리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네, 처음에는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뜻을 돌이켜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생각한 계획을 이렇게 쉽게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에 종들을 풀어주었던 것은 뭐 원래 회개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국가에서 전쟁이 나면은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군대의 징집의 대상은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징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종들을 군인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군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제 그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인들에게 종이 많은 것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들을 풀어주어서 양식거리라도 줄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풀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회개하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뭐 바벨론 군대가 잠시 돌아가 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 이 송아지 뼈를 둘로 나누고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계약을 맺었던 것을 파기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였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자 바로 자신들이 행했던 그 계약을 파기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 서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입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갚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을 것이고 그 말한 대로 이제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도 그 계약 맺은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7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어떤 징계가 내려집니까? 17절 보면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0절을 보면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또 21절을 보니까 시드기야와 고관들을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길 것이다. 또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할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짐승의 뼈가 쪼개져서 둘로 나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징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승의 뼈가 둘로 쪼개지는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런 언약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을 때는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이 깨어진 뼈, 짐승의 뼈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계약을 어기면은 뼈가 둘로 나누어지는 벌을 받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계약은 타는 횃불만 지나갔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일 그 계약을 누군가가 어기게 된다 하더라도 뼈가 쪼개어지는 그런 형벌은 하나님, 당신이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 결과, 그 참혹한 결과를 인간이 받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회복,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까지 가지 않고 심판까지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합니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뭐 이러이러하겠다, 뭐 이런 다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회개와 이 다짐들 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너무도 둔감해져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참혹한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르게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나아가니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와 유대 고관들은 이 끔찍한 그 죄의 결과를 직접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드기야는 그의 눈,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자신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반복해서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런 형벌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형벌을 우리가 직접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남의 얘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죄로 인해서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가 어떤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가 바로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 끔찍함을 안다면은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는 더욱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더욱더 즉각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고, 예수님의 일, 예수님을 남처럼 생각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남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다면은 2000년 전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신임도 우리에게 당연히 유효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신음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눈에 그분의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 형벌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고 예수님의 신음 소리가 귀에 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신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본래 우리의 절망임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